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천국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또 믿음이 자라고 더욱 예수님을 닮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지금 1장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알려줍니다. 31절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에 마리아가 묻습니다.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브리엘이 말한 것을 이 마리아가 너가 너의 남편 요셉과 나중에 관계를 가져 아이를 낳으리니 이렇게 이해한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너가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을 거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결혼을 하고 정혼은 했지만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상태죠. 결혼을 하고 요셉과 관계를 가져 너가 이제 사내 아이를 낳을 거라 이렇게 이해했으면 우리 마리아가 34절에 이런 대답을 할 일이 없죠. 분명히 마리아는 지금 이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애를 가질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혼은 했지만 아직 요셉과 살지 않고 그와 성관계도 갖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동정녀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씀을 자신이 동정녀 상태에서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 말은 정혼 상태에서 그러나 결혼식 전에 즉 빠른 시일 안에 임신을 할 것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즉 요셉과 관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할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 이 세상에 오시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동정녀 탄생이라.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동정녀 잉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은 그냥 보통 탄생과 다를 게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았거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거기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은 동정녀 잉태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기보다 이 마리아의 지금 동정녀 잉태되는, 즉 남자와 성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에게 태아로 잉태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부에서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몸은 마리아에게서 온 것입니다. 마리아의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참 육체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니.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즉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계속해서 17절 18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느니라. 즉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 인간이시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나 남자의 씨로 잉태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하나님과 성관계가 있었다. 이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읽은 구절 35절은 그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즉 성경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즉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1장에서 본 모습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 창조를 이루시는 모습, 더 정확하게 이 덮으신다 이 말은 구약 모세 때 성막이 완성될 때에 저희가 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즉 영광의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름이 덮이는데 같은 모습이 그 변화산 산에서 저희가 또 같은 모습을 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9장 34절에 그 변화산에서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지금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시는데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시는 것이죠. 바로 지금 그 모습으로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그 모습과 모든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뭐 의과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엄청난 영광과 능력으로 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임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십니다. 즉 완전 인간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만 있었지 참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자꾸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7절에 그 나오는 그 문장에서 지금 시간적인 순서로 얘기하여 여기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즉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자기를 비었다. 이렇게 얘기하여 또 잘못된 가르침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 되심에서 조금이라도 줄거나 잃어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되셨으므로 좀 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으로 계속 계시면서 100%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어 이것을 잘못 이해하여 인간이 되실 때 하나님 되심에서 무언가 감소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헬라 문장에서 쓰여진 순서를 시간적 순서로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시간적으로 제일 나중에 일어난 것도 그걸 강조하려고 제일 처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헬라 문장법입니다. 즉 자기를 비어가 꼭 사람이 되시기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어 이것이 사람이 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장으로 볼 때. 그렇게 보면 자기를 비어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즉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비우십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이십니다. 35절 하반부에 보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즉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잉태하셔 태어나신다 해서 그 잉태되심이 예수님의 시작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인 동시에 100% 인간 되심의 시작이죠. 왜? 100% 하나님으로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으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인간 수준에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 훨씬 전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이 동정녀 잉태, 이것을 안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안 믿으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완전 하나님이시고 또 100% 완전 인간이심을 안 믿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100% 인간이 아니면 인간을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도 우리를 대표해서 죽는 죽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을 대표하시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셔야 하는 동시에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잉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원죄가 없이 인간으로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보통 생육법, 즉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관계로 잉태되신 분이 아닙니다. 인류의 원죄가 계속 내려오는 것이 예수님한테 와서 끊기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는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즉 이 동정녀 잉태가 아니면 예수님도 인간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는 거라면 그러면 죄가 있으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위해서 뭐 죽으시는 것도 못하고 우리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잉태를 안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정녀 잉태는 이 세상에서는 웃음거리죠. 왜?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인간이셔야만 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또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만 안 지셨다 이거 가지고도 안 되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가 없이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하여 받은 것이죠.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 안에 다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께서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저 인간이셨다면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매달려 죽으셔야만 우리가 받아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기다려야 우리의 죄값이 다 치루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우리 죄값이 이제 완전히 치루어졌는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실 수 있고 또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선택된 백성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실 수 있는 것이죠. 꼭 하나님이셔야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9절 36절 37절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동정녀 잉태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냥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받으시면 이 동정녀 잉태를 왜 못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안 받으시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셔서 탄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별로 뭐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좀 얘기를 해야죠. 왜?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이 많기 때문에.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마리아는 죄가 없이 잉태되어 태어나 죄가 없이 살았다. 아닙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마리아도 하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즉 자기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잘못된 가르침,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태어난 많은 형제들과 누이들이 있음을 성경이 말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냐? 근데 그렇게들 믿고 지금 가르치고 합니다.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그리고 네 번째 잘못된 가르침, 마리아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를 예배하고 그에게 경배하고 이건 죄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하반부에 기록되었으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예, 넘어가죠. 뭐 더 많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더 생각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 처음으로, 물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표해 주시고 이런 건 있지만 이제 정말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그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 오늘 본 성령 잉태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사역을 쭉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홀로 하시고 하나님 홀로 이루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인간의 도움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걸 여러분과 제가 뭐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만 봐도 그 성령으로 잉태하시는데 요셉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마리아가 성령 잉태를 원해서 된 것입니까? 원하지도 않고 한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하시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대로 홀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도 사용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게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뭐 그런 일이 좀 하나님이 좀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항상 이 죄인들은 그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일이 자기한테 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인간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요. 상상도 못하는 것이요. 뭐 그 일을 이루는데 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령 잉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 이 말을 하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이걸 좀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너무 많이 들어 감격이 없습니다. 이 깜짝 놀람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과 저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게 딱 생각에 들어오면 이게 깜짝 놀라야 될 일입니다. 엄청난 감격이 있어야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도 뭐 이거를 어떻게 비교할 게 없어서 인간이 이 바퀴벌레가 되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지금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바퀴벌레가 되어 그 바퀴벌레를 구원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거는 인간이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놀람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감격해야 되는 데서 감격할 수도 없는 그런 무능력한 인간들입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되는데 100으로 고마워해야 되는데 100이 안 되고 1도 안 되게 고마워하는 이런 능력이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읽으면서도 이게 정말 감격해야 될 수준을 갈 수도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무능력합니다. 그냥 별 볼 일 아닌 일이 일어난 것 같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추시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로 낮추시는 것입니까? 창조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된다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어느 정도로 자기를 낮추시냐? 하나님께서 태아로서 인간 뱃속에서 그 인간에게서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나시는 자리까지 낮추십니다. 전 우주를 지금 창조하신 분께서 여인의 그 뱃속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그러면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위해 어느 낮은 데까지 가실 마음이 있으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낮은 곳으로 저희가 내려가도 우리는 기뻐하는 그런 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내 상황이 나빠져도 뭐 그냥 엄청난 큰일이 난 것 같이 난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시느냐? 여러분과 제가 어디까지 내려갈 마음이 지금 정해진 거냐?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 걱정, 당연히 걱정이 되지만, 지금 이런 게 우리 삶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가? 아니, 전혀 상관을 안 하는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그저 나 죽을까봐, 나 다칠까봐, 뭐 나 못 먹을까봐, 뭐 나 어떻게 될까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그저 나 어떻게 될까봐, 내 가족들 어떻게 될까봐 이것밖에 모르는 인간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놀랍고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게 인간이 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고난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모든 고난을 직접 당하시고 죽음까지 당하시는 걸 기뻐하셨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난까지도 기쁘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육신, 이 현실 앞에서 저희가 지금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삶을 살 거냐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힘들어도 이 성육신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뭔가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 삶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 앞에서. 인간으로 존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과 형제라 일컬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지금 천국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인간으로 계십니다. 놀랐습니다. 인간이 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천사들도 이게 뭔가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하죠. 천사들도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가 뭐기에?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기독교. 이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 현실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령 잉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그 마지막 그 목표가 이 성령 잉태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즉 성령 잉태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잉태하셔서 즉 인간이 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으로서 그 성령 잉태에서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예요. 즉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 영원히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침묵. 그래서 그 천국 현실, 바로 천국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데 그 천국 현실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셔서 지금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시키면서 그 천국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엄청난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엄청난 존재가 이제 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 그 현실, 그 천국 현실을 여러분과 저도 증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으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걸어 다니기만 해도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왜? 천국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현실이지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예수님, 그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난 이런 인간은 그럼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과 연합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과 만난 인간은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냐? 이걸 지금 성경책이 저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무슨 생각? 예수님 생각. 무슨 목적?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 이게 도대체 얼마나 깜짝 놀라야 될 일이냔 말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현실 그 자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성육신이 보여주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현실의 내용과 의미와 목적이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이제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엄청난 현실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좀 깜짝깜짝 놀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도 오, 내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구나. 오, 저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구나. 이게 기독교의 삶입니다. 뭐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여러분 저의 대답은 그냥 놀라세요 좀. 깜짝 놀라시란 말입니다. 그렇게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왜 그렇게 처음으로 놀랐으면 그 삶이 왜 안 바뀌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십니까? 매일매일 놀라고 놀라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